자, 오늘 9장은 변화산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 이야기하기 전에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물론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변화산의 영광스러움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을 시작할 때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한 것은 사실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이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예, 방송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떴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 체결을 맺습니다. 이건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엿새 동안 머물렀다. 오늘 2절에 시작할 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출애굽의 그 영광처럼 주님께서 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의 종노릇 하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명예를 회복하는 이 미래를 제자들에게 먼저 제시했죠. 9장 1절에 제시하고 나서 모세처럼 엿새 후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둘러싸인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인자 같으니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갈보리산의 순환과 또 고난과 수치를 이렇게 직면할 때 그 이면에 흐르는 바로 이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시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십자가 뒤에 이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하여금 이 복음을 말씀하게 돼요.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옆에 수용원으로 두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사제 그들과 더불어 말하거늘 어떤 말을 했을까? 마태 마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복음 9장 31절 말씀에 그들이 한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엑소도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출애굽 사건이다. 그것을 이야기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야기 말할세라고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별세를 이야기하신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십자가 고난 없이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별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하실 것을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너무 놀라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까? 이 말이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7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린 적이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 변화산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나중에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그 마가복음 8장 34절 그 앞에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짐으로 새 출애굽의 역사를 하겠지만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십자가 진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십자가 질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곳이 천국인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산으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말씀 받고 도전 받고 은혜 받고 충전 받고 다시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현장이지만 거기에는 사단의 권세가 아주 횡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곧바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절 이하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귀신 들린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산 아래 동네가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왜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됩니까? 여기가 좋은데 라고 베드로는 제안했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곧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그 영광스러운 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왜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 뒤에 이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바로 세상 가운데로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현장이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치열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말씀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승리하라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말씀 받고 오늘 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도 앞으로 짊어진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에 그냥 절하기만 하면 만국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뭐 십자가 없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다 그 사탄의 무리를 물리치셨어요. 사탄은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자꾸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법궤를 메고 갈 때 고아자손, 레인 고아자손을 하여금 어깨에 메고 가라라고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자기 과실을 하고 싶었던지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보냈습니다. 새 수레. 그래서 아주 삐까삐까한 새 수레를 보내서 법궤를 모셔오게 했던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다. 울사가 그 법궤를 잡으려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법궤 모시는 일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다윗처럼 뭔가 십자가가 아니라 어깨 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삐까삐까한 어떤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뭔가 방법을 써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새로운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듯이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두 번째 민수기 그 말씀을 깨닫고 제사장들 하여금 법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여섯 걸음 때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야 이제 춤을 추면서 법궤를 모셔드린 일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깨에 메는 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예배의 십자가가 되고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비로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내가 초막 셌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여기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산으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현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해서 너무 뭐 무겁고 아니면 너무 힘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너무 무겁고 막 고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사명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십자가고 기도하는 것도 십자가고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 십자가를 질 때에 기도 응답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부활 전까지 발설하지 말라라고 이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천상의 신비로운 존재로만 오해하고 그렇게만 생각할까 봐,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만 생각할까 봐서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칭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해줘봤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추구하고 구할 뿐이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10절에 그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뭘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뭘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보였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는 그 의미가 이 지금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은 너희가 믿으면서 어찌 또 다른 곳에 기록되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은 왜 또 믿지 않느냐. 왜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또 믿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신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왔다. 자, 말라기 4장 5절에 이 엘리야를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엘리야가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엘리야로 주님은 여기시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여기신 것입니다.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를 함부로 하고 결국은 목베어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막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결국은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런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아침에 살펴볼 그 귀신 들린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거기서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해서 그 어둠을 물리치라고, 예, 우리로 하여금 소금 역할에서 거기에 맛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 맛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게 하신 이유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 결국 그 영광을 맛보게 될 터인데 그 영광을 맛보기 전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든지 고난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느낄 때는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